지하신 주님, 우리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자체를 보내신 성령께서 이끌어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 자유와 평화와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처음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시작하셨듯이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계속하여 보호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채워주시고 경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이 조금 깁니다. 사도행전 2장이 되는데 2장 14절에서 36절까지니까 우리 조주목용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사람 1절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하신 첫 번 신약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을 대표하여서 지금 열두 사도가 다 서 있어요. 서서 성령의 붙잡힘으로 거기에 모여있던 열다섯 나라 이상의 사람들의 말을 각자가 배우지도 않는데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다 당혹해하니까 대표로서 이제 베드로가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열한 사도들도 똑같은 감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 자체가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자들이 삼아야 될 표준입니다. 클래식입니다. 이유는 제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오늘 단어를 썼어요. 그게 언약 백성에게 주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게 즉 세례받은 사람과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가서 할 일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 구약의 언약 백성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주일마다 강단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신약의 은혜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좋은 기준이 됩니다.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의 주인 되시고 구약에서 가리켰던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의 성취인 메시아다. 이게 모든 강단에서 선포하는 좋은 소식의 초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 거의 설교 끝부분에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34절에 바로 이 하늘로 올라간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예언하게 한 것을 보라. 이분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수를 자기와 동급인 신으로 인정해서 오른쪽에 앉혀서 너희 언약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삼으셨다. 근데 너희들은 이 메시아를 나사렛에서 온 석수라고 메이슨이죠. 정확한 표현은 칼핀터가 아닙니다. 칼핀터는 나무로 깎는 사람이고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은 석수이지요. 메이슨입니다. 돌로 다른 분이지요. 그러니 이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니까 너희의 주인이고 Lord, Master고 또 너희의 예정하셨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Christ, 메시아다.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바로 조상대도를 믿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분을 메시아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이 메시아를 어떻게 취급했지? 이게 사단이 났어요 지금. 왜 이 자리에 지금 당혹해 하면서 설교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 세계 문명 세계 흩어져서 몇백 년 동안 자기들 회당에서 매 토요일마다 선포하고 집에서 외웠던 기다리던 메시아를 막상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1년에 3번 모든 이스라엘 12살 이상의 남자들은 야훼 앞에 나타나라는 것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니 구약 성경을 얼마나 뼈저리게 깨닫고 이해하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 와서 봐. 4주 전에 5주 전에 여기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던 유대인들이 종교주의자가 한 게 뭔지 알아? 바로 이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살려서 하늘로 보내서 똑같이 동급 하나님으로 취급해서 너희들 메시아고 주인이라고 공포를 하셨어.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했니? 이거는 무시무시한 설교죠. 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그대로 자기들 올가미로 매개하는 겁니다. 이게 학자들이 말한 게 covenantal preaching이라고 그래요. 이게 언약적인 말씀 선포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내용으로서 선포하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건 뭡니까? 이거야말로 evangelistic preaching이죠. 예. 선교 성격의 혼, 전도 성격의 말씀 선포다.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뭐 너희들에게 예수란 이름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다 뭐 이름도 모르는 신이다 내가 이제 그 모르는 신을 소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제에 가면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죠. 그 언약 설교는 언약 백성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전도 설교는 내용이 전혀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는 선포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번 제가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성령님께서 1-6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적 말씀 선포를 하게 만드셨다. 이제 이해가 되죠? 언약적 말씀 선포다. 이게 covenantal proclamation of good news 혹은 covenantal preaching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 영어 말은 제가 뒤에 써놨으니까 그걸 보면 돼요. 열두 사도들의 대변자로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당혹스러워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순종한 것뿐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과 나머지 열한 사도들이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다고 반박을 하죠. 왜? 지금이 third hour다. 유대인들은 아침은 아침 6시에 시작합니다. 저녁은 저녁 6시에 시작합니다. Third hour day. 그 말은 7시, 8시, 9시다. 아침 9시에 누가 지금 술 마시는 사람 있냐? 그 이야기죠. 오히려 성령님께서 지금 이끌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서 당신들이 쓰는 말을 그 외국어를 하고 있는 거다. 요엘 선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왜 요엘 선지가 예언한 것을 이루시는 것이야 이게. 그게 지금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이 그대로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지막 날들 in the last days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야훼께서 자기의 신을 너희 모든 가족 전부에게 내려주겠다. 그럼 마지막 날 도대체 마지막 날이 뭐냐? 우리가 한자로 마지막 날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End day. 그런데 이게 하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입학, 한 기간을 이야기, age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time has finally fully come. 때가 이제 다 찼다 하는 게 마지막 날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시작을 예수님이 선포로 했어요. 이니셜이 예수님이 땅 선포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된다. 그냥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니 주일날 설교도 목자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도 더 자비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가짜가 나오지 않도록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불평불만으로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유혹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다가 하나님의 무슨 심판만 기다리는 자리에 가지 말아라. 이것은 언약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언약 백성 가운데는 내적으로 거듭난 사람과 외적으로 흉내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외적인 언약 백성, 내적인 언약 백성, 참교회, 거짓교회 막 나누는데 그건 인위적인 방법이고 성경에서 그대로 있는 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다 언약 백성이 돼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 순종 잔을 떼는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에 들어갈 때는 용서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없다. 히브리서만 두 군데 걸쳐서 오늘 설교에서도 10장 26절부터 6장 4절에서 6절에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히브리서만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왜? 히브리서가 구약의 언약 백성에서 신약의 언약 백성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니까 이분에게 가장 적절한 경고입니다. 그 말은 21세기를 사는 신약의 우리 언약 백성에게도 주시는 경고로서 하나님의 언약은 나는 무슨 일에서 안심이다 하는 것은 내가 가짜일 수 있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은혜가 그렇게 값싸게 내 마음대로 하는 licentious, 자유방임이 아니거든요. 방종이 아니거든요. 보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의 경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날들은 결국 야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실 크고도 엄미한 한 날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그때가 컬미네이트, 클라이맥스가 그날 딱 옵니다. 언약 백성과 백성에 속해 있는 그 온 하우스홀드 가족들이 그 날들의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에서 건짐을 얻겠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요엘 선지가 공포를 했거든요. 예언을 했어요. 베드로와 그게 요엘 선지가 이야기할 때 700년 전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 왜? 똑같은 언약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이 마지막 날들에 시작한 메시아가 하늘에 가셔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에 이 아주 위태로운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성령님께서는 새 언약의 태스크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열두 사도들에게 그 미션을 accomplish하라 완수하라고 equip을 해주시려고 구비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성령님. 그 명령이 소위 말해 Great Commission이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했죠. 자, 읽어봅시다. 그 두 군데를. 첫 번째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 하나는 세례를 줘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꾸준히 가르쳐라.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그대로 전해서 가르쳐라. 그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순종하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돼. 그리고 무엇에 순종할까요? 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준 거 다 풀어주면서 이거 순종하라.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침과 이 세례 베품이 교회가 받은 명령입니다. 네. 이것을 하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듯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그걸 다 받았다. 권세도 받고 권위도 받고 authority도 받고 파워도 받았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걸 넘겨줄까? 성령을 보내서 해줄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러니 그 성령에게 힘 받기 전에 너희들이 스스로 움직여? 그러면 오늘날 대형교회나 열심히 감리교가 하는 죄를 짓습니다.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는 거죠. 성령이 이끌어주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되니까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 만들고 예? 막 하다 보면은 인간의 그 제도로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건 성령께서 같이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구비하도록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가라 해놓고 어디로 가라 말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세상 끝까지 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의 교회 즉 새 언약의 백성들은 제자를 삼는 것을 교회의 파운데이셔널 태스크입니다. 근본된 일이라고 이해한다. 그 제자 삼는 게 두 개였죠. 먼저 세례를 주고 일생 동안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이게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커졌다 했을 때 벌써 숫자가 커지고 건물이 있고 뭐 선교사를 어디 보내고 뭐 누구를 얼마를 돕고 미친 짓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저희들을 순종하고 순종하도록 저희들을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와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저러는 그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돼야 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그 뒤에 있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례 요한의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나는 광야에서 너희 눈에도 안 보이는 소리에 지나지 않아. 잔치집에서 나는 신랑을 거들어주는 친구에 지나지 않아. 나는 신랑이 아니야. 나는 겸손과 대상 예배의 주체를 망각하는 죄를 교회가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 이처럼 무지막지하고도 신성 모독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대려 교회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크게 매그니파이드 올라가시고 머리 대신 그분의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한다. 2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 wonders, miracles, wonders, signs. 이게 언약 백성들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니까 이게 됐다고 확증하는 means, 수단으로 쓰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쓰려니까 사람이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그 힘으로 했습니다. 이날 열두 사도들의 사명, 태스크, 미션은 이러하다. 제일 먼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프로셀라이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신자들에게 나사렛에서 왔던 바로 그 예수께서 메시아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테스티파이, 어테스트, 확증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방법을 씁니까? 부활하신 날 저녁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리석고 깨닫게 느린 사람들아 하고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로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설명을 했다. 메시아가 이처럼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이 성경에 나를 증거한 게 아니냐! 고 밝혀주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 방법을 사도들이 그대로 써야 됩니다. 언약 백성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항상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들이 어리석음이 이렇다고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밝혀주는 데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성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똑같은 증거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나사렛 예수님의 일생 그리고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심이 유대인들이 믿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여 주신 카운슬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프리디터민드 이거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사람이 바꿀 수 없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시크릿이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 지키기만 하면 된다 알아요. 바로 그 시크릿에 딱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나 하지만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써먹었어요. 로마 법정을 써먹었어요. 이 무법자들을 손을 빌려가지고 못했습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 나무에 달아서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고 왕인 족장 다윗은 이 나사렛 예수님을 옛날에 이미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두 개가 인용이 됐습니다. 16편과 110편 1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 설교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입니다.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썩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어요. 이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 다윗이. 그런데 이 베드로의 동시대 유대인들하고 달리 다윗은 이 메시아가 다윗 자신의 후손으로 온다고 야훼께서 약속한 것을 언약에서 야훼께 오스를 했어요. 맹스를 해가지고 너 후손 중에 나올 거냐고 했는 거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믿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메시아를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보고 그분의 일생과 하신 일을 보고 기뻤다. 그리고 자기 희망을 후손으로 올 그분에게 두었다. 이분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였단 말이다 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시편을 딱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불편해질지 몰라요. 화장실에 많이 갔을 거예요. 엄청나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존경하던 다윗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예언도 하고 기뻐하고 이랬는데 자기들은 이거 쓰레기 취급을 해서 로마 군인들 시켜 죽여버리고 이거 얼마나 속이 지금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목자가 하나님 말씀을 착 풀어주는데 어떻게 내 비밀을 저렇게 알고 이야기해 속이 뒤집히네. 이거 누가 내 이 문제를 고자질했지 이러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우리 부부 싸움한 걸 어떻게 저렇게 아셨을까? 우리 애들하고 싸운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우리 애가 반응한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내가 돈 욕심냈던 걸 어떻게 아셨을까? 내가 부모로 갔다가 궁신 걸 어떻게 아셨을까? 몰라요. 성령님이 알지. 먹자는 자기 잔소리 싹 빼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해주면 성령님 야 너는 원 재료만 놓아 너가 양념치고 아무 짓 하지마 그 성경 내가 썼잖아 내가 요리하고 싶은데 왜 너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과거에 네가 뭐 했니 뭐 엉뚱한 소리 하냐 말이야 그거는 사적으로 해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선포는 너 선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선포인데 왜 딴 걸 잡아놓냐고 그러니까 주일날 제일 회개할 사람들은 대부분 목자들이 아니겠느냐고요. 말씀 선포 후에 자기들이 얼마나 양념을 안 치고 깨끗하게 원 머티리얼을 제공을 했는지. 라 또 다른 시편을 또 인용을 합니다. 이건 성령님이 자꾸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110편 1편을 하는데 아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왜? 주께서 나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다윗이 주인이 두 분이에요. 첫 번 주는 야훼를 이야기하고 또 나의 주라고 한데 보니까 알고 보니 10편 16편에 말한 자기 후손을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함으로써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도 주님이 된다고 다윗에게 예언을 통해서 밝혀주었어요. 다윗이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이분을. 그런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에 와 있는 이 유대인들,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어 마땅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당혹해하는 이 소동은 바로 하늘로 가신 메시아시요 주님 되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약속받은 성령님을 베드로와 그의 동료사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약속대로 지금 막 보내준 거예요. 권위와 힘을 받으라고. 그러니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이 동시에 언약 백성들에게 이 무슨 일이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공포하는 일과 같지 않습니까? 4번 오순절날 베드로와 동시대에 사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 나사렛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자기들의 메시아시고 자기들의 주님 되시는 부활을 직접 눈으로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증거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요 우리가. 이게 여기 2장에 나오는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부활의 증인들이요. 3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32절인데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가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메시아라는 것을 눈으로 본 증인들이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죠.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이야. 그러니 복음 선포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내가 새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내 죄를 용서하고 대신 돌아가신 분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알려야 할 전형적인 복음의 말씀 선포다. 그래서 귀결이 시작과 같아졌습니다. 전형적인 복음 언약적 말씀 선포입니다. 이게 전도 설교하는 한의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유지요. 질문이나 할 이야기 있나요? 자, 그러면은 생각할 점이 이겁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몸과 영혼에 치르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메시아가 되시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truly 참으로 믿는가? 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두 번째, 그러면 이분이 나에게 보내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 나에게 이끄실 때 내가 그 순종하고 사는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 열두 사도들은 증인이 된다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에 우리 신약 성경의 증인이란 말이 영어에 옮겨졌을 때 witness라 옮겨졌지만은 더 그 말을 꿰로 옮긴 것은 순교자입니다. martyr. 순교자 뜻이 모라토리움이 바로 증인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그대로 전했다가는 뭐 십자가에 잡혀 죽고 사자한테 물려 죽으니까 증인이란 게 순교자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히브리서처럼 또 가족에서 잘려나가고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이 증인의 모습이니까 달리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자유세계에서 평화롭게 살 때 내가 증인의 삶이 무언가 이게 잘못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버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 수준에 낮춰버리는 불경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진짜 나의 주인이신가? 그럼 주인 말씀을 드려야죠.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욕심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자기 부인이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 이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열두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따랐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채워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껍데기만 남아있는 죽은 신앙이 될 테인데 오늘도 자비를 베푸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증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